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해주셔서 세상도 나도 간대 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 보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교회 관습이 있었지만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그 전통의 틀을 깨고 담을 넘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알려지게 되고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할례 받은 성도들에게 이 일로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셨던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하기를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판단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교회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었죠. 배운 것 없이 갈릴리에서 고개를 잡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모든 사역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의 행적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날 그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필두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대면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일치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보도록 만들었죠? 이방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처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라 그랬어요. 처음 성령 받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 속에서 판단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같은 성령, 같은 진리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연합과 하나됨과 일치를 날마다 성령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이, 이방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는 유대인들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속에 어딘가 남아있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자기를 보는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 분열과 불일치를 하나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문제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예요.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죠? 하나 되는 그 화목의 기쁨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주 많이 부족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이 확보된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누가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 이유, 은혜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교회가 다 하나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존재와 내 목적이 다 버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랬죠.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인데 1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강조된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나의 존재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나의 가치 판단 속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그 죄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주님만 알고 주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를 담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못 버리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자랑, 그리고 자기 사랑, 나의 의, 내 자존심. 그 중에서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손해를 입으면 사람은 참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건진받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왜요? 내가 지워지니 내 소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 있는 자, 밭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밭을 팔고 집을 팔고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 참 놀랍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만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보면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그랬죠?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아무런 분쟁과 문제 없이 그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덩어리가 커지고 덩치만 커지는 것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이루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요. 그 뜻을 행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끌고 가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분인나의 인생이 있고 한나의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다 누가 되고 싶습니까? 분인나 되고 싶어요. 예. 자식 많이 낳은, 자랑할 것이 있는, 힘이 있는, 예. 나를 뽐낼 수 있는, 폼나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죠? 한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들을 드리게 하시고 또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그 드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 드리게 하셨어요. 생명까지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드림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광의 반열에 올라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초반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박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연수를 좀 계산해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제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다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서 다시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안디옥까지 오는 그 기간을 또 한 7년에서 8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부터 지금까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꽤 긴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있었던 심한 박해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끝나는 환란이 아니었다 그 뜻이에요. 이 지속되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환란 속에서 교회는 지금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숨 죽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오히려 환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밀한 은혜, 그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환란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죠. 베니게, 페니키아라는 이름인데 두루와 시돈을 끼고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나라를 베니게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연안에서 한 100km 지중해로 가면은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 나오죠. 그건 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그 수리아 지역, 그리스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수리아 지역, 거기 안디옥이 있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의 기반들은 예루살렘에 두고 황급하게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마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가난 중에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오히려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참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이 있었고 또 관습의 그런 담이 있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것도 뛰어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 그 선하신 뜻,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 중에서 몇 명인지는 알 수 없고 또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브로는 그 섬이죠. 구레네는 어디 있죠? 구레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를 오르실 때 강제로 그 로마법에 의해서 그렇게 로마 군사는 지나가는 아무 사람 그렇게 잡아다가 짐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붙잡힌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구레네가 어디냐면 북부 아프리카 끝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구레네부터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온다면 한 2000km를 걸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는 480km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부터 안디옥까지는 얼마나 멀다는 것이에요? 그 먼 거리. 하나님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구레네에서 온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에요. 땅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주시면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그리고 그 길이와 또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를 안다면 그 길이를 안다면 그 사람이 그 길이만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높이를 안다면 그리고 그 깊이를 안다면 그는 그 깊이 낮아질 수 있고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사람, 저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들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심어 주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안디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안디옥은 그 수리아 지역, 모든 지역이 다 로마 통치 하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전역,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식민지 땅에서도 통틀어서도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이 안디옥이에요. 세 번째로 큰 도시.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가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는 그런 세속적인 도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했어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모든 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바로 구원의 주가 예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그랬어요. 19절에서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역사가의 문헌에 의하면 안디옥에 참 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그 인구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형제들이 전했던 전도 대상자들은 이 도시 안에 있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아직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드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시잖아요.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헬라에 있는 수많은 그런 다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기에 참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아주 수월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 바탕이 잘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그런 기본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는 이미 그들에게는 쾌락과 돈이 이미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큰 이 박해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를 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히고 로마 정부에 그렇게 그런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다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불안감, 두려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치워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깨닫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의 틀, 경험의 한계, 그들의 능력의 한계까지도 다 뛰어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단지 그들은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처음에는 그 10%에 해당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가 이제는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성령께서 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사상적으로 안 되고 문화적으로 안 되고 정치적으로 안 되고 종교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된다는 그 생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갖고 계셨던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직 저들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목마른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로 성령께서 보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간절히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저들에게도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린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오직 성령에만 순종하여서 많은 안 된다는 그런 조건들 다 벗어버리고 왜? 내가 지워졌기 때문에 내 생각조차 의미가 없는 것이 오직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의 경험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한다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한다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을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을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맡겨주신 거예요. 금방 깨지기 쉬운. 왜냐하면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수많은 안 된다는 그런 조건들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수의 그리스의 신들을 믿어도 그 수많은 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 복음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세상 속에 박혀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의 손으로 그 일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아무리 환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교회가 억압을 당하고 우리 인생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권세가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그 수리아 안디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주님의 교회를 우뚝 세우셨습니다. 세상 권세도, 그 어떤 환란도, 음부의 권세도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세우시면 그 교회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 이렇게 환난 때에는 우리가 숨 죽이고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비상한 그리고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케 해주셔서 그저 우리는 익숙한 곳에 안주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내 경험 속에 있기를 좋아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그 거룩한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선포하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럼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살펴보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한 최초의 교회예요. 정말 이 성경, 이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몇 명인지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는 명실공히 으뜸 사도입니다. 기둥 사도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이해가 가능해요. 아, 그렇게 할 만하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명의 어떤 형제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명예와 명성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파했던 것이에요.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품삯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쳐주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누가 세웠는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또 그들이 전파하는 자들이 주님을 알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고 부를 바라지 않고 성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며 그리스도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런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힘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 환란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예수의 마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